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대되는 것은 찬양됩니다. 오늘은 찬양 시간이 어떨까? 오늘도 예외 없이 참 가슴이 와닿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라쿤이라는 동물의 벼룩이 때문에 여러분들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한지.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상당히 좀 바닥이 시원했는데 오후엔 따뜻해졌네요. 예. 저 사람이 뭐는 실이다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뺐어요. 멕시코에 이제 살면서 좀 친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자기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성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느낍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고 정이 많고 어떤 날은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는데도 우리를 자기 집에 불러들이더라고요. 우리하고 참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또 우리 이종우 사님 같이 단기 선교로 오셨을 때 우리를 통역으로 도와주시는 여집사님이 33세 로네나라는 여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13살 때 초등학교 때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아주 단위가 높은 마약을 했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22살 때는 무슨 큰 사건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가지고 멕시코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떻게 마약한 사람이 여기 왔는데 또 마약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33살인데 벌써 아이들이 5살, 3살 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밝아졌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9월 초인가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그 교회에 연세되신 집사님 그 집사님 아들 30살 나는 아들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쉬는 틈에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밤중까지. 뭐 대책이 없어 경찰 신고하고 다 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그 팀들은 이 청년을 놔두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탁할 때라고는 로레나 뿌리니까 로레나 집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왔어요. 그 청년의 여권이 있습니까? 예, 여권이 있습니다. 그 여권 사진 좀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복사를 해가지고 확대해서 그 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 청년을 확인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젯밤에 100불짜리를 가지고 마약을 사러 와서 그 목격 현장에서 목격한 아이들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또 나갔다가 조금 있더니 돌아와가지고 아마 어느 집에 있는지 그것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로레나 집사님이 이제 일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그 집에 가니까 그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미국에서 온 청년이 마약 때문에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좀 상당히 좀 힘드는 일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마약 환자도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즉시 찾아냈어요. 네, 우린 대책이 없는데 뭐 즉시 찾아냈어요. 근데 이 로레나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의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치유가 안 됩니다. 미국에 마약치유원에 보내가지고 몇 개월 있다 왔는데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신경 쓰지 마라. 당신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마라. 당신 이제 복음을 깨달았지 않느냐.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은 악령이고 흑암의 세력이다. 당신 남편에게 신경 쓸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너가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종을 잘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째 지금 마약하지 않습니다. 두 달째 지금 마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댓 달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입에 안 댄대요. 그리고 남편이 전에는 가도 인사도 절대로 안 해요. 제가 그 집에 가도 인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인사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복음의 힘은 놀랍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로레나 집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중남미에 보니까요. 참 왜 중남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뭐 분석합니다. 뭐 정치인들이 너무 부패해서 그건 뭐 당연하죠. 예. 막 희망이 안 보인다 할 정도 중남미는. 40년 전에 한국은 국민소득이 1년에 100불이 안 됐는데 남미는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국민소득이 200배로 올라가지고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40년 전에 2,000불짜리가 지금도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건 그렇지만 가정 무너지는 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놀라 자빠질까 봐. 그 왜 이런가? 남미는요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남미 사람들이 물으면 다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한국에 천주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제사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 이번에 한국의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를 부산에서 했다는데 거기에서 오프닝 세레모니에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살풀이하고 다 했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에 토론토에 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의 건전한 교단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임원들이고 거기에 후원비를 수억 원씩 거기에 후원비를 댔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무슨 부처님 오신 날이요? 그날 기독교 대표들이 거기 참석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세계 교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중남미를 보니까 이건 완전 흑암 문화고 저주의 영이 중남미를 아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중남미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이 나서 듣고 앉아있기가 미안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로레나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앉으면 핸드폰 잡고 있어요. 또 저를 항상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제 차 뒤에 앉아 있어요. 이제 어느 인디오 마을이든지 가는 겁니다. 그럼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앉으면 자기 아이들 옆에 앉아있는데 상관없어요. 핸드폰 보고 앉았어요. 하도 내가 궁금해서 로레나 나 궁금한 거 있어. 너는 어떻게 앉기만 앉으면 항상 핸드폰에 포커스 하느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 영어로 하지만 미국에 내 두 아이들이 있어요. 15살, 16살 22살에 추방돼서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얼마 전에 졸업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멕시코 거기 현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단기로. 그 졸업장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자기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패밀리 사역을 하겠대요. 그게 자기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내 두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유일하게 이것을 통해서 항상 그들의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아, 두 아이들이 거기 있어. 추방됐어.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좀 미워요. 이 중남미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빵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양말도 필요해요. 양말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신발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인디오 마을에 가서 신발을 풀어줬더니 그 아주 막 서로 숫자는 적고 아이들은 많으니까 막 서로 뺏고 싸우는데 야단났어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대책은 어둠의 세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력이 추방될 수밖에 없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은 달린다는 말을 참 여러 번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자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달려가야 될 사람이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기를 잡고 있는,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뒤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자동차 기어를 후진 기어, 리어에다가 놓고 사람들이 열심히 떠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 수는 없겠죠. 뒤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 신앙생활 나는 분명히 달려가고 있는데 안만 가도 그 자리에 있네. 아니, 어쩌면 퇴보하고 있어요. 혹시 내 신앙의 기어는 지금 리어에, 후진 기어에 걸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앞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통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내가 과거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는 나의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생각, 나의 각인된 상식이나 기준 때문에 어쩌면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과거의 나의 틀을 벗어날 때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잘 아시죠?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안타까울 때 많습니까? 내 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아이가. 나는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세요. 내가 과거의 후진기에 걸려있다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모든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 그렇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니까요.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잡아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귀신이 덮어씌어서 오해해서 자기 자리 염탐하는 줄 알고 잡아 죽이려고 3천 성경이 모르게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상대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죽일 수 있는 엔게디 굴 속에서 바로 칼 앞에 자기 손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칼 앞에 있었어요. 자기 창 앞에 있었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본국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법망을 만들어서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상대했습니까?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원수를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는가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지만은 내용은 풍부합니다. 내용은 풍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들 수밖에 없죠.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다 대고 시므이라는 사울의 자손이 저주를 했습니다. 이 피 흘린 자요. 이 비루한 자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의 신하가 내가 당장 가서 저 개 같은 거 목 잘라오겠습니다. 가만둬라.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울의 후손이 내게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풍부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기에 내게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자. 가장 괴로울 때 가장 괴로울 때 내가 듣기가 가장 괴로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게 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가슴에 그 은혜의 그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우린 잘 압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왕을 피했을 때 그 다음에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덮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자처럼 추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추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추해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지없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누가 무슨 소리 한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 뛰어넘고 사람 뛰어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에게.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초월했는데 뛰어넘었는데 그 뒤에 오는 응답은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민족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한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상대하지 않았어요. 상대하면 걸려들 수밖에 없죠. 무슨 그런 응답이 오겠습니까? 예? 기적 같은 얘기, 응답들이죠.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내가 왜 가난을 두려워하지?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 부부관계가 회복되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참 한동안, 아니 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 남편이 무역을 하는데 은혜 받는 그 주간부터 비즈니스가 달라집니다.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멀리 전화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저희 비즈니스가 달라집니다. 야, 이게 이렇게 강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참 몰랐습니다. 늘 고민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강단과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나중에 오래가면 큰 문제 옵니다. 오래가면 큰 문제 옵니다. 당장은 못 느끼지만 오래가면 큰 문제 옵니다. 그래도 그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강단과 회복되니까 당장 남편 무역하는데 비즈니스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탄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무너뜨리게 하겠습니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뭐 이제는 웬만큼 훈련받아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그거 잘 흔들리잖아요. 웬만하면 다 뛰어넘어요. 딱 걸리기 좋은 건 두 가지예요.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강단과의 관계든지. 네.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강단과 멀어지는 역사는 내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내 일생 신앙생활 동안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문은 강단과에 멀어졌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문제들이 와. 다른 문제들이 와.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첫 번째는 네, 과거에서 벗어나라. 내 네, 과거에서 벗어나야 내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가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것 같잖아요. 네.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문상원 장로님이나 유병근 장로님 만나면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런데 늘 들을 때마다 공통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관이? 첫째는 평소에 꾸준히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으면 마라톤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뛰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힘을 안 배워야 됩니다. 아, 오늘 아침에 막 상쾌하고 기분 좋다고 막 달렸다가는 절반 넘어서가지고는 그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못 뛴대요. 끝까지 완주하려면은 힘을 안 배워야 된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꾸준히 평소에 뛰어야 된다. 힘을 안 배워야 된다. 그 우리 신앙생활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돼. 내가 뭐 전도신학원한테 은혜 충만히 받았으니까 지금은 좀 안 됩니다. 예. 아, 전도신학원한테 그렇게 행복하다고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신학원생들한테. 요즘 그런 건 좀 못 들어요. 그때는 뭐 나만큼 행복한 사람 나와봐 뭐 이러더라고요. 예. 아, 정말 그랬어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 나와봐 뭐 이러더라니까요. 한 학기씩 마치고 간증시키면은. 지금 그런 소리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라톤 경주자입니다. 쉬면 안 돼요. 쉬면 탈락이 돼요.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달려야 됩니다. 주저앉고 싶어도 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힘을 안 배워야 돼요. 잘 나간다고 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 잘 올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늘 사명자들 합니다. 응답 올 때 조심하라. 교만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끝이라니까요. 거기 딱 스탑이 딱 걸려버려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 사명자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응답이 올 때 더 나를 감추셔야 됩니다. 힘을 안 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응답이 지속되는 겁니다. 응답이 멈춰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빨리 나를 갱신해야 돼요. 다른 데 이유 찾으면요.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게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항상 내게서 이유를 찾아요. 근데 맨날 그 제자리 바탕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아이, 그 인간 때문에. 예? 아이, 그 누구 때문에. 그런 발전 없어요. 아, 내게 문제 있구나.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제가 남미 이제 7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잖아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말 상식한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뭐 약속이 지켜져야 뭐 내일 올지 오늘 올지 뭐 기다리죠. 뭐 네. 안 와요, 안 와. 예. 분명히 찰떡같이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그럼 저녁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와. 예. 그럼 내가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려 저녁에 전화하면, I'm sorry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갔으니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왜 아침 전화 안 했냐요? 나는 부담 줄까봐 기다렸는데 전화 안 하고. 예. 그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주 스페인에 수백 년 동안 스페인 귀족의 후예들이래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하이클래스예요. 영어 능통해요.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상식이 없다. 참 이 비장성이다. 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그것이 상식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들은 보편적이니까 상식이잖아요. 예, 상식화돼서 그게 보편화되고요. 그러니까 네가 좀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숨통이 터지더라고요. 아 저게 정상이구나. 아 노는 게 정상이구나. 기다리는 애가 비정상이지. 안 오는 게 정상이요. 그 사람들은 안 기다린대요. 예, 안 기다린대요. 왜? 당연히 안 올 줄 아니까. 예.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그러면 내가 전화해야 돼요. 막 계속 5분간 그걸 전화해. 어느 교포한테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응? 집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샜는데 이모전시 케이스인데 부르면 안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온대요.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5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한대요. 그러면 온대요. 그런 분이 계셨어. 이머전스 케이스는 어떡하냐고 했더니 5분 간격으로 전화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라. 용납할 수 없는 맥주 사람들을 용납하라. 사랑할 수 없는 남미 사람들을 사랑하라. 아, 이게 내게 주신 교훈이구나. 그래. 사역은 그 다음에 문제야.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겠는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슴이 생기겠는가? 그렇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인간들, 저 상식 없는 인간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다. 이렇게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그들을 이해하고는 그런 룸이 조금 생겼어요. 조금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화나고 막 뛰고 그러지 않아요. 안 와도 뭐 당연히 안 오는 거구나. 내가 급하면 5분 간격으로 전화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보세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한계에 안 부딪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반드시 경험합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걸. 그럼 무슨 수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훈련 중에 마지막 코스는 그분이 내게 주인 되면 끝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분 주인 되면 끝나는데 내가 주인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겠는가?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죽은 사람 할 말 없잖아요. 죽은 무덤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몸이 내가 벌써 죽었는데 뭐 아직도 뻐덕거려. 죽은 몸이 뭐 아직도 심정상해. 내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감정이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인데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래 이유가 많아.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내가 왜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왜 가난을 두려워하는가? 그분이 내 주인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우리 사명자의 훈련 중에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 다음엔 순종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게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계속 지도하시는데 어느 날부터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할 수가 없어요. 지도해도 못 알아들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되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 신앙생활 거꾸로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겸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죠?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미완성 존재다. 나는 미완성 인간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겸손의 단계 들어가지. 이게 안 깨달아지면 절대로 겸손 단계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8개월짜리구나, 7개월짜리구나. 달을 못 채우고 난 뭔가 모자란 인간이야. 난 정말 무능한 인간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대책이 없는 인간이야. 주님이 아니면 나는 대책이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대책이 없어.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면 나는 대책 없는 인간이야. 그게 내 과거고 그게 내 인생이야.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놓을 것이 그거밖에 없어. 대책 없는 인간이 나야.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의 모습을 발견해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대책 없는 인간이다. 주님 없으면 나는 1%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들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셔서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경영 모든 것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자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 순종하는 어린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안간 힘을 쓰는데도 발전 성장이 없다면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감격스러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